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의 시간이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당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에 따라 끊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사태를 통하여 영적으로 침체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영적을 회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과 2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2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아멘. 음악은 인류 보편의 언어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서로 다른 말과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충분히 서로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음악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으며 아픔을 치유받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현재 오랜 시간 이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보기와 듣기 기능을 주로 제공하는 TV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듣기의 기능을 가장 훌륭하게 소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음악이 주는 감성을 통해 경쟁을 넘어 감동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오래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 등등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음악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노래 가사에 음을 입혀 가수가 감정을 실어 부르는 그 노래에 나의 지난 경험과 감정의 세포들이 되살아나 이입이 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대중가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좋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을 담은 함축된 단어를 사용하여 한 편의 시를 짓고 거기에 음을 입힌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난 12장에서 에스겔은 1인 연극과도 같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음식물을 급하게 떨며 먹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 반역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나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최후 멸망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심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였기에 그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멀리 있는 때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언과 징조를 선포하였음에도 여전히 반역하는 족속으로 남아있는 저들에게 이제 노래를 듣게 함으로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밝히며 하나님의 결심이 어떠하신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에스겔이 처음 예언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성전도 완전히 망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은 이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함과 동시에 이 예언의 성취됨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에스겔의 예언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에스겔의 애가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자들이 등장하는데 암사자와 젊은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미사자가 그 새끼들 중 용맹하고 리더의 덕을 갖추었다 생각한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골라 키운 젊은 사자가 용맹함은 물론 지혜가 있어 무리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젊은 사자는 물어뜯기를 배우더니 그만 사람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방이 듣고 와서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대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유다가 바로 사자 새끼입니다. 암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 그 사자 새끼들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한 왕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아하스입니다.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자 요시아의 둘째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어 통치하며 몰래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내는 등 반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다스렸음에도 아버지 요시아가 세운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누고가 올라와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요호야김으로 개명한 후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요아스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는 다른 악한 왕들처럼 단지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한 왕들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고집하며 백성들에게 악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느고를 통하여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잇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젊은 사자가 잡혀가고 암사자는 새끼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 이전에 택하였던 젊은 사자를 대체할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 역시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로 선택된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굴복하고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애굽으로 몰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일이 들통이 나면서 여호야긴 이 젊은 사자 역시 즉위한 지 약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자의 행보는 단지 잡혀간 곳이 애굽과 바벨론으로 나뉘어졌을 뿐이지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통치가 싫어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즉위 3개월 만에 망했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통치가 싫어 애굽을 의지하다가 즉위한 지 약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앞장서서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 세상을 의지하다 세상에 의해 왕도 백성도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왕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 탐심과 탐욕에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약자를 짓밟고 군림하고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자에 이어 이번에는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10절에서 14절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몰락과 파멸에 대한 예언이자 경고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 그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하고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옛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후에 강성하고 번성하였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열매도 많아지고 가지도 무성해지고 강해지니까 교만이 자라나 목이 뻣뻣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몰랐고 오히려 자신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 여기며 점점 죄악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2절 이후에는 유다가 몰락한 과정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땅에 던지시니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는 꺾이고 불에 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몰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워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멸망과 유다 왕조를 이어나갈 왕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가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멸망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유다와 다윗 왕조의 몰락은 그 가지에서 불이 나온 것, 즉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고관들을 위한 예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을까요? 과거 악한 왕들이 그들의 악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시키어 당시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로 하여금 앞선 두 왕의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바벨론에 항거하고 있는 시드기야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왕을 통해서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왕의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꿈꾸는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실수와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답습한다면 우리 역시 파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고치지 않았고 현재에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안고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만사를 생각하는 두 마리의 젊은 사자와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 많은 열매와 가지가 무성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자와 같고 교만한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습을 쫓아 행하는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을 제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센트럴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성한 가지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센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이 땅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누워있는 환우들과 암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